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것은 일종의 부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그 땅에서 전멸할 지경에 처해 있었지만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의 근본 정신은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명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유월절 준수에 관해 명하신 여러 지시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반드시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지나갈 것이요 장자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은 이처럼 죽음의 재앙인데 그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날 밤 장자들이 죽겠지만 구원을 얻을 자들은 그들의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여 양을 죽여 제물로 바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 고센에서도 피가 흘려지겠지만 그것은 장자의 피가 아니라 희생 제물인 양의 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상황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장자의 죽음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참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인해 믿는 모든 자에게 죄를 대속하시게 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은 앞으로 오고 또 오는 모든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대속할 피의 희생을 요구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장차 그분의 진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희생 제물로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모세로부터 마지막 선고를 받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즉,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곧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지만 여전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언급하신 달은 그 해의 봄에 해당하는 달인데 이제 이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절기들을 위한 새해가 시작됩니다. 즉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은 달력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태양력이 아닌 그들만의 달력을 갖게 되고 그 달력의 시작은 그들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날, 그날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회중, 즉 커뮤니티, congrega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단어는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에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독특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잡되 그것을 먹을 사람들의 수에 비례해서 택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한밤중에 올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은 해가 질 때부터 어두워질 무렵 사이에 죽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한밤중이 되기 전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운 다음에야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물을 나흘간 간직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양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기에 나흘간 그 양을 지켜보며 그것이 아무 흠 없이 온전한 것임을 거듭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흠을 발견하기에 나흘은 충분한 시간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그 양을 나누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양 혹은 염소 고기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전 역사를 통틀어 이 절기는 항상 가족 행사로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유월절 절기 역시 보통 유대인 가정들에서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각 가정 또는 그것을 모두 먹을 수 있는 이웃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양 한 마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지시사항들은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날 밤에만 이행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4절에 보면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짐을 대신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돈으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고 마음이 착해도 못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대속의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의롭게 될 방법도 없고 천국에 갈 방법도 없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의식은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 집 사람들을 위해 고기를 제공하고 있는 어린 양이 또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천사를 피할 수 있도록 피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은 희생제물도 되고 음식도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 때 우리가 떼는 떡과 포도주가 곧 희생제물도 되고 우리의 먹는 음식도 됩니다. 거기서 신자들은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대속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택한 백성들을 위해 흘리실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어린 양의 고기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찢기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칠한 집은 천사가 넘어감으로써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죄 씻기움을 받은 자만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은 이러한 구속의 대사건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지정한 장소에 바른 후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날것이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 중 먹지 않은 부분들은 모두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고기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모두 다 불에 구워야 하는데 한마디로 그 양 전체를 다 불에 구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하나로 보존해야 했습니다. 한편 무교병은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떠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하는 이유도 언제든 급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본향으로 갈 준비,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제도 나눴지만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롯의 아내처럼 물질을 사랑해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함이 없는 이 세상에 부질없이 정들거나 정착하지 말고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낸 쓰라린 기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쓴 나물입니다. 비참한 우리가,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당연해지면 언제든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나면 이제 죽을 자와 살 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까지도 그 심판 속에 포함시키고 계시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그 땅을 지나갈 것인데 그들은 죽을 자와 살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멸하시되 주의 복음을 듣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패스오버 하실 것입니다. 즉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강력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은 사망이었지만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그 믿음을 보시고 심판의 칼을 거두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